우리가 지난 19번 동안 누가복음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학교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를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래야 그 이후에 그 모든 노력이 끝에 가서 좋게 결실을 맺지. 단추가 한 100개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에 99개 끼운 게 이렇게 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맨 끝에 가면 맞질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일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누가 사람을 구원하냐?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홍길동 구원하고 이순신 구원은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건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제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제자들을 모으고선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지금 기초 작업을 한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6장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 사역을 한다, 교회 사역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 돼야 진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크게 한 사람 하나님 원하실까? 무언가 업적이 많은 사람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인간이 된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업적이 무엇이든 그건 다 나중에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고, 일단 첫째는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이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지만 설수 없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 지금 주시는데 설교자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심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지켜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제 입에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이거니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두주 전에 제가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설교 이후에 저도 머릿속이 계속 되네요. 급진적으로 사랑해야지. 파격적으로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건 나중 문제고, 첫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그리고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초점, 그 초점은 무엇이냐?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상 사람 이상으로 인정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천주교인들도 믿지 않는 불교도들도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많이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무언가 내가 좀 도와줄 것이 있는가 이러한 심정을 가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갔더니 거기 세리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 앞에 앉으셨더니 거기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아마 창녀들도 있고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거를 내가 원한다. 그게 무엇인가를 너희가 배워야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처럼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째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는 교회에 몇 번 나와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데 저 형제자매는 왜 놀다가 와서 대접만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오질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지. 판단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면 일주일에 겨우 한 번뿐이 못 나올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성경도 못 읽을까? 얼마나 힘들면 동영상 강의도 듣지 못할까? 내가 혹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내가 돕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 파괴적인 비판, 대안이 없는 비판,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런 비판은 우리 모두에게 무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긍정적인 비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알려주고 고쳐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또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다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사적으로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걸 미워합니다 하고 그와 같은 도덕적인 그와 같은 결함이 있을 때 알려줘야 돼요. 판단하고 마음의 동기가 너무 잘못됐어요. 무언가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되었을 때 목사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하면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칭찬을 얻거나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판단하고 알려줘야 돼요.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이 눈에 드러나게 나서 모든 사람에게 자꾸 거침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매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4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뒤 문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 왜 갑자기 좋은 나무가 나오고 왜 갑자기 변질된 나무가 나오냐? 답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나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들보가 이렇게 큰 게 들어앉았는데 남의 거 요만한 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변질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 변질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놓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자기에게 들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 요만한 걸 보고 자꾸 비판하는 이런 사람은 변질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변질이 되면 좋은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모든 매사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럼 자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질될 그와 같은 가능성이 크다. 둘째, 위선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이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예수님이 너 위선자여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섰더니 너 위선자야 하고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위선자가 뭐냐? 로마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위선자가 나오는데 그 위선자 설명을 하기 전에 왜 여기서 위선자가 나오는가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열거를 했습니다. 29절에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면서 자기도 행하고 남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위선자가 나와요. 1절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남이 어쩌고저쩌고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틀린 일을 하고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3절에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런 일을 특히 누가 조심해야 되냐.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남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규정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해서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가면 어떤 사람은 양심이 강해서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강하지 못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이 너 왜 채소만 먹냐? 채소도 먹는 사람이 아 당신은 왜 고기를 먹냐?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영혼의 자유의 문제예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으라고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는 읽었는데 왜 너는 안 읽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1장부터 뭐 몇 장까지 읽으라는데 너는 왜 요한복음부터 읽었냐?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영혼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예, 제가 해드린 대로 읽으셔도 되고 다른 대로 읽으셔도 되고 그 주에 바쁘시면 못 읽으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주에 너무 일이 바쁘시면 그 주에 성경을 못 읽으셔도 돼. 그게 영혼의 자유예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성경을 못 읽으셔도 돼요. 사실은 다만 성장이 없는 거지 돼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만이 100% 옳고 남이 하는 일은 100% 틀리다 이런 사고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데 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목사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예, 어려워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고를 갖기가 예, 쉬워요.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옳고 그런 걸 자꾸 판단해야 하다 보니까 내 것을 강요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자유롭게 돼야 된다. 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시면 눈에 커다란 들보, 큰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전봇대까지 큰 기둥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위선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곧바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7절 가서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키워보지 않았지만 사과나무에 이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럼 거기도 특상품이 될 게 있고 상품이 될 게 있고 그렇죠 버려야 될 게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판단해서 그렇죠 특 A, B, C, D 이거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리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건 목사들의 수법인데 그건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한다. 그래서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그 열매가 옳은지 나쁜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37절에 있는 말씀을 들이대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판단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사를 판단하는 그 비판적인 시각, 이걸 가지고는 내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37절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나무의 열매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어떻게 썩은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가만둬도 열매가 어떻습니까? 아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다 아는 거예요. 나무가 썩었어요. 나무가 부패가 됐어요.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걷어낼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 맺히는 건 가시나무 열매만 맺히는 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 무화과, 사과, 이게 열리지 않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이 열매나무 두 개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가 포도나무, 하나가 무화과나무예요. 이 두 개가 이 사람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가서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한번 가봐라. 거기서 포도가 나오냐? 거기서 무화과가 나오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그 액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포도를 꼭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액에서 나쁜 가시나무 열매를 내는 거냐.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질된 것과 같은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가니까 보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고는 보물창고란 뜻이에요. 보물창고. 좋은 보물창고에서는 거기 갔습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하다고 하는 걸 좋은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좋은 보고에서 좋은 것을 내고 악하다고 하지 말고 나쁘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쁜 사람은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 저 사람 좀 나쁘다. 나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나쁜 보고에서 나쁜 것을 내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의 창고가 그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창고에 뭐가 들어있어야 좋은 열매가 나오느냐? 첫째,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대로 되면 안 되겠지 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올바른 그러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예수님도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마음의 창고에 넘쳐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넘치게 되면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향한 애착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넘쳐야 돼요. 그래 이렇게 어려워도 천국이 있다. 나는 예수님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모든 거 다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나면 지금 당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 슬픔, 고통, 이 마음의 압박, 이 모든 거 다 끝난다. 나는 여기가 세상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이 창고가 나쁜 것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믿는데도 탐욕이 워낙 많아. 돈뿐만 아니라 직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무엇이란 데서 탐욕이 많으면 그러면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완악하다고 한 얘기는 영어로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요. 이 딱딱한 밭에 여러분 가서 씨를 뿌려봐요.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창고가 딱딱하면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창고가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6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좋은 것으로 창고가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고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12명을 부르셨어요. 이들에게 사명을 줘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약 교회를 세우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냐 아니면 악한 것으로 차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하고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악한 그런 그 마음의 보고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놓으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의 열매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합법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개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적개심이 그대로 표출되어 열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어느 나라에서 그래요?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데 이상하게 잘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에이즈가 다 아프리카에서 나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한 게 뭐야? 지난 3, 40년 동안 이 동성애 때문에 사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성애 안 된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우간다의 무사베니 대통령이에요. 반동성애법을 제정했는데 결국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동성애법을 제정했더니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압력을 넣었죠. 반기를 들었다고요. 반동성애법을 치워라. 오바마가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간다에 4억 달러를 원조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 다 끊겠다. 그랬더니 무세베니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가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말의 언어, 말의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창고가 악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45절에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창고가 썩고 마음의 창고가 악하면 그러면 반드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이 그 사람 마음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가서 보니까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말하는 거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것이 이 마음 자체가 악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이 되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이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고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언어 습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늘 말씀드리는 게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늘 유심히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 도덕 시간 무슨 윤리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이 대화 나오는 그런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늘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 썩은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요새 전달하면서 지난 세 주 동안은 정말 제가 힘들어요. 이 말씀이 다 저를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려 간신히 섰어요. 야, 이 말씀을 진짜 이걸 지키면서 이걸 전달해야 될 텐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말을 소금으로 감맞춰 항상 100번 중에 99번만이 아니라 100번 중에 100번을 항상 은혜롭게 그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되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리면 좀 이 마음이 좀 좀 떨리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언어가 변한다, 그건 제가 기대하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언어 습관의 변화가 하나도 안 생겼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안다. 그렇잖아요. 말의 열매가 이 변화가 전혀 없다. 단정적으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게 들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의 언어가 더러우면 그의 마음도 더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의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상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이라 그래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왜 생기느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영혼의 자유니까 무슨 말이라도 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가 있이 말을 해야 돼. 이게 상황이 맞는 말인가? 상황이가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말인가 이게?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이 상식적인 말인가? 믿지 않는 사람 이상의 말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배려해서 하는 말인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지금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더러운 말인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더러운 수준의 그와 같은 이야기인가? 우리 남자 형제들 같으면 음담패설이 우리 말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음담패설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50년 다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 예의에 맞지 않는 말, 이성적이지 않은 말, 상스러운 말, SNS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사귐은 그 사람이 진리를 많이 가르쳐요. 소용없는 진리예요. 그 진리 그런 거 들으러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한번 가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나무도 좋게 하고 그곳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곳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곳의 열매로 아느니라. 이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 또 이거 잘못 이해해서 내 말들로 의롭게 되니까 말을 잘하면 구원받는가 보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휴거받아서 부활받아서 어디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일에 대해 회개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할 때 좋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악한 말을 했으면 악하다고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판날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거에 대해 회개보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 오시면 말의 습관이 좀 변화가 되고 그렇죠. 우리 밴드도 있고 저는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A 교제 모임 밴드에 들어가 봐도 아 이게 말이 다르구나. 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그 수준이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말을 쓰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들 고상하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대화가 우리 가운데서 오가야 된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주님 앞에 서면 엄청난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와 같은 비판을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지 되지. 나는 다 알고 저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 이런 심정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눈에도 보여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어쨌든 치리하지 않습니까? 저의 눈에도 보여. 그건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 눈에 보이면 그럼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 그래서 겸손한 심정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 이런 비판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유 얼마나 힘들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저 형제가 이 비판을 듣고 또 판단을 듣고 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저도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 교정해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 형제 자매를 붙들고 이렇게 교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30년 동안 살아봤던 이거는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해서 가르쳐야 돼요. 종교통합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거 하는 목사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게. 구원 교리가 부족해서 행위를 더 해야 된다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이런 거는 가르쳐야 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중상모략하고 돌아다니고 하면 가르쳐야 돼요. 참고 참고 참지만 안 되면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음식의 문제 또 옛날에 처음에 초대교인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다른 날보다 중히 여겼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부활절을 안 지켜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지키는데 거기 가서 왜 크리스마스 지키냐고 피켓 들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다 그분들 양심의 문제로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이래서 안 지킨다고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가서 그거 지키니까 너희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그렇죠? 입는 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반드시 치마를 무릎까지 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입고 그거 안 입고 오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잘 누리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각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판단은 사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히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누구 이랬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넘치게 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다.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 꿈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들 목사가 되면 일단 교회를 크게 하고 500명 그 다음에 목표가 1000명 그 다음에 1500명 2000명 5000명 만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목사 대부분 목사들이 꿈이에요. 예배당도 이렇게 하다가 또 하면 또 다 부숴버리고 또 300억 하고 또 하다가 또 1000억 하고 2500억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늘려나가는 게 목사의 꿈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났는지 저는 그런 꿈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꿈은 없어요. 제가 또 뭐도 없느냐 들들 볶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꿈도 저는 별로 없어요. 믿음 생활은 본인이 하는 거다 하는 게 제 일관된 그와 같은 철학이기 때문에 교회로 다 끌어들여 갖고 그냥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교회 오게 하고 그런 건 전 못합니다. 그냥 저의 소박한 꿈은 좋은 사람이 돼, 우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의 가장 소박한 그런 꿈이에요. 뭐 전도를 많이 해오는 거 그거 좋습니다. 야,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거 다 좋은 건데 그것도 본인이 하나님하고 회개 보고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다, 교회를 많이 한다, 뭐 번역을 많이 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은 다 본인이 하나님하고 회개 보고할 그런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여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서 기본적인 게 뭐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용서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